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이 이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이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아멘. 예, 잠깐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참 자격이 없는 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참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그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렇게 제가 까먹었는데 그동안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남수 어르신 형제님께서 지금 내일 또 입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몸이 좀 회복하시면 교회로 오시려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좀 허리에 이제 뭐 뼈도 좀 부러지시고 또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회복되시고 교회에서 또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제 이 말씀 제목은 참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이 말씀은 좀 제가 좀 제목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제목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고라는 그 제목으로 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어떨까요? 예. 예, 지옥. 예. 지옥. 지옥이 따로 없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은 그렇지만 부모가 이렇게 부모와의 어떤 이별, 어떤 그 가족과의 이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참 슬프죠. 이제 그것이 왜 슬프냐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이제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는 어떤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잠깐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면 참 그건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한계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우리가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예. 아담. 예. 이제 아담. 예. 이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대부분 예수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은 아마 이제 말은 안 하셨지만 이제 하겠죠. 그렇죠. 아담을 제일 먼저. 참 아주 성경적이신. 저 같으면은 이제 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마 제일 먼저 찾지 않을까.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아, 정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가. 뭐 예를 들면 뭐 다 같이 죽었다면 뭐 내 아내, 왼수 같은 아내, 이 이제 뭐 이 그렇게 속삭였던 그 자녀들, 지긋지긋한 자녀들, 가면은 이제 이렇게 찾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참 그 기쁜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슬플까요? 참, 그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그냥 그거 생각하는 것조차, 그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거. 거기 없는 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 내 부모, 내 자녀들,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 친척들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갔을 때 너무나 이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믿기로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100%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인간을. 그렇지만 육신적인 그 이제 뭐 어떤 그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형제들인지 좀 다른 사람보다도 아마 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갑자기 오늘 말씀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뭔 얘기인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구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들도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오셔서 삶의 어떤 그런 행적을 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극적극적. 우리 원래 이제 이런 거 하면 우리 또 지원이가 또 이렇게 안 놓치는데 오늘 어디에? 예? 산이가 예. 마구간. 예. 아 역시 우리 어린 아이에. 예, 우리 여기 아마 어른들은 아무도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마구간. 예. 끝나고 나서 우리가 카라멜 하나 더 줘야 되나? 예,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지역을 말씀하자면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신 걸 이제 알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잠깐 그 헤롯을 피해서 그 이집트로 이제 그 요셉 아버지 이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잠깐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가신 그 지역 정착하셨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죠. 예, 그곳이 어딘가요? 예, 나사렛이었죠. 예,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분이 이제 자라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신 곳은 이제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세가 되기 전까지 아마 나사렛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아마 사셨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 뭐 지금처럼 우리가 서울 무슨 뭐 양천구 그러면 뭐 양천구에서 무슨 동 그래도 무슨 동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지역이 뭐 아주 넓게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란 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요셉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정도의 이제 뭐 몫으로서 이렇게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30세가 돼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라는 곳을 이제 가버나움이나 이쪽으로 가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을 이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쭉 계시다가 그러다가 30세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사렛을 떠나셨던 것이죠. 나사렛을 잠깐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이렇게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에 나사렛을 이제 1차적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때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만약에,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삶을 살다가 먼 곳에 갔다 왔다. 근데, 그 먼 곳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좀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만 안 했을 뿐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처음 이제 나사렛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나서 나사렛에 처음 방문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거, 메시아인 거 이것을 좀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이것을 좀 받아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4장 16절에 3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는 나사렛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방문인 것입니다. 이때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자들의 눈이 다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갑자기 갈릴리 가서 기적을 몇 번 행하시고 오시더니 갑자기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이날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됐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메시아가 지금 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이미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고향 사람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엘리야 시대의 그 과부 얘기도 하고 그 사렙다에서는 한 과부의 얘기도 하고 엘리사 시대의 그 나아만 그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 29절 30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어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받아서 믿어서 좀 구원받기를 아마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본인이 자라서 그곳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주고자 하는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고 뭐 믿음을 운운하니까 가소롭지도 않은 거죠. 이거 참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고향에 가서 몇 사람 병자 좀 몇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그러한 그 이들의 배척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고향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배척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게 되십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셨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왔다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을 또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사렛을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인데, 두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 정도,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의 중반 정도에 해당하면서도 또 나사렛에는 두 번째이고 또 마지막인 방문이 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한 번 배척당했으면 사실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이거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으니. 그러다 뭐 그냥 그 우리가 소위 하는 말음 있잖아요. 그래, 잘났다. 그러다 죽어라. 뭐 이렇게 애들 이제 보통 사람 마음 심리라는 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불타갖고 좀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쨌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 참 고향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첫 번째 이렇게 와서 했는데 배척당하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 트라우마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아픈 상처들. 그 기억이 있으셨을 텐데 또 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또 방문하셔서 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참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 방문할 때는 몇 번 기적을 일으켰대, 몇 사람 고쳤대 이랬는데, 이제는 사역이 이제 중반 정도 갔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나타난 거죠. 뭐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엄청난 인기죠. 뭐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번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됐어요. 예, 그냥 지나가면서 옷만 만져도 병이 나니까. 예, 그런 분 한번,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분 한번 얼굴이라 한번 보고 싶다. 옆에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갖고 옆에 이렇게 뭐 카메라 들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되셨는데, 예, 그래, 그분이, 예, 아무리 그런 분이라도 사실 나사렛에 두 번째 갔을 때 지난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다시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제 이 13장, 이제 말씀인데요. 그때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가르치시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오! 슈퍼스타가 드디어, 예, 우리 고향에 다시 왔구나. 환영합니다! 이랬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어요. 예, 어? 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 형제들 다 여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을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 실족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두 번째 참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3년 반 동안 정말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예, 자기 이제 이 첫 번째 배척당하셨던 그러나 그 아픈 기억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인의 고향에 가서 왜 가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 고향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다시 방문하셨는데 아,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했다. 예. 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실족을 했을까? 안 믿으면 되지. 예. 왜 실족했을까? 여러분 왜 실족한 것 같으세요? 예.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이제 실족이다. 아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슈퍼스타로 보기 전에 이미 그냥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 뭐 우리 마리아도 옆에 있고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고쳐줬던 사람인데 목수니까. 예. 그 사람이 와갖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야, 너 믿어져? 저 왜 예수란 사람이 와갖고, 우리 집에 지난 몇 년 전에 와갖고, 우리 집에 못 지내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 믿어져? 아마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냐. 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이 이미 딱 그 사람들 안에 선입견이 있는 거죠.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했나 실족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제가 이제 발음은 안 좋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이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offend, 뭐 이제 offend, 이제 이 offend라는 이제 이 단어인데요.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뜻을 찾아보면 이제 기분이 상하다, 위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족했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기분이 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냥 뛰어난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펜드라는 이 단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이제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스칸다리조라는 이제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오펜드라는 단어가. 근데 이 스칸다리조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스칸다론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근데 이 스칸다리조라는 그 단어, 스칸다론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뜻을 보면요. 이제 덫, 함정, 이런 뜻이 있어요. 덫, 함정. 예. 여러분, 스칸다리조, 이 스칸다론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임이에요. 스캔들. 예. 이제 이해가 되면 되시죠. 스캔들. 예. 올해 이 수능 시험에 혹시 또 이런 비슷한 단어가 스캔들. 근데 이걸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기적을 행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했다라는 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첫 번째 방문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본 그 목수의 아들, 목수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 자체는 메시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는 확실한데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족하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증거는 확실한데 믿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인정해주겠는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증거는 확실한데 믿지는 못하겠으니까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 이 증거와 말씀을 믿던지,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지식으로,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치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실족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들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고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그 선입견이, 그들의 자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참 우리가 아픈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사건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즙이 바뀌는 그 이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요 구절을 이제 잠깐만 보면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이때 이제 쭉 내용이 쭉 가면서 이제 포도즙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와서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물이 포도즙 바뀌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 큰 기적들 이제 일으키시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2일 후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가나에서 이러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런 공적 사역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또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은 고향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아마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가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두 번이나 가셔서 가족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7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일도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더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움으로 이렇게 쭉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아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에만 해도 형, 우리로 말하면 형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릴리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와갖고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비범한 굉장히 비범한 어떤 청년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 볼때뭐 우리 교회 이렇게 제일 잘생기신 우리 어떤 형제님을 보면 뭐 비범하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뭐 이렇게 어제 예수님은 뭐 그보다 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형제들이 그냥 메시아로 이렇게 믿어질 만큼 그러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첫 번째 방문했고 또두 번째 방문해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주기를 메시아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거는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여기서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인간의 육신, 이것이 이러한 형제로서 예수님을 받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 안에는 정말 이 형제들, 고향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너무 간절했을 거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두 번째 방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했다라고 했지만 실족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너무 엄청나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감히 메시아라는 건 이제 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옆에서 봤던 그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이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예.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영원토록 헤어져야만 한다면 참 그것이 슬픈 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 또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육신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아참이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조차 이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신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제 허락하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참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 이제 저나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이그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한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너나 잘해라. 평소에 제가 전화도 좀잘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귀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 이게 잘안 되는 거 이것을 참 느끼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또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런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 또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갔느냐? 자신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이죠, 이게. 그래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쭉쭉 나오고 7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 이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날을 정말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그 동생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동생에게 가셔서 특별하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고보가 아마 이제 가장 큰 나이가 많은 예수님 다음에 나이가 많은 남자였을 것 같아요. 이제 순서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야고보도 아마 그곳에 있고,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 가운데 야고보가 같이 있지 않았을까. 형이잖아요, 자신의 형. 물론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야고보가 이런 일들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자기 손으로, 만지고, 또 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죠. 그때 야고보가 어땠을까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내가 이날을 기다렸어.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몰라.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이런 일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신을 동생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건 믿을 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아까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3, 14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야고보는 이제 이 열두 제자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와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고 형제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후에 이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이런 복음의 사역 가운데 같이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더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기둥같이 여겨졌다. 지금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와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전에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개바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열혈 신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형제 야고보가 지은 거죠. 우리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지은 말씀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형님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유다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유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가족, 친구, 자녀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영원토록 같이 함께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얻게 되신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오늘 말씀이 무슨 이 가족들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향해서 이 고향들을 위해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 품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참 육신으로 계실 땐 그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하고도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들도 참 복음 전하는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받아들여져요. 또 어떨 땐 배척도 당합니다. 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을 또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좀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구령과 관련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 자녀,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이러한 기도할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좀 전진하면서 멈추지 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좀 생각하고 좀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기도 다 하셨으면 우리 찬양 1107장을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07장입니다. 1107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왕자 찬미로 영광을 돌리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가 그치지 않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이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주님,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많은 그 방해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참 낙담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주님 우리가 식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